사도행전 전체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어떤 면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는 내용이죠.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전도자 바울, 헌신은 바울, 나중에 이제 신약의 13권의 서신, 책을 쓸 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또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로마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결국 누가에게 주었고, 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9장의 전환점,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이야기는 엄청난 사건이죠. 또 그에 못지않게 오늘 10장에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고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고넬료에게 이와 같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세례받게 만드는 이 일은 앞으로 있을 세계 선교, 땅끝 선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경건한 자였고 또 그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이 고넬료의 그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인생인데 과연 이 고넬료의 모습이 내 삶의 내 모습과 얼마만큼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또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33절에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물론 사람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높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고넬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도전을 주는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넬료를 고넬료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어제 아침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는 고넬료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한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하다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이 십자가 은혜가 항상 내 삶을 이렇게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내 허물도 덮어주시고 내 또 그 거짓도 덮어주시고 내 모든 약함을 다 덮어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감히 속되다. 아, 저 사람 안 돼.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환상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미 그렇게 분명히 구별하셨지만 보자기에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섞어서 내려옵니다. 환상 가운데 그것을 먹으라 했을 때 내가 어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했지만 내가 이미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까지도 이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의미일까? 도대체 환상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자, 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라는 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 그 환상,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깊은 고민 속에 있을 때 마침 그 사람들이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 단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침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때마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인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34절에 보면 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그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와 같이 마침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제 제목으로 외울 때 그 제목이 뭐냐면 고베 만남이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고베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런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중간에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룻기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자,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연히 마침 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컨트롤 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모압 여인 룻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이 자기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다.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아, 만나게 하시고, 또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밭으로 가게 만드시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그 둘이 동침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룻기 4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마침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는가 하는 아주 그 짤막한 단어지만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생각하고 깊은 생각 속에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25절 말씀에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24절에서는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가 도착했다라고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마침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마침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살아가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마침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 이 마침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침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냐고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마침 하나님 환상을 그전에는 주셨지만 지금은 환상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마침이라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에 맞게 정말 그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사라는 그 가사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때마다 일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여하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오면 때가 참에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때가 참에라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세계 일반 역사 속에서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게 했잖아요. 문화가 통일되고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딱 그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가 이름에 핍박자 바울을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게 하고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었다. 어디 가든지 헬라어로 말하면 지금 영어로 말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통일되었고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길이 다 마련되어 있었다. 아주 기가 막힌 때를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바울을 준비시켜 주셔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펼치시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섭리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환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이 베드로는 분명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하고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21절에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또 29절에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분명 들었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점점 베드로는 자기의 관습과 전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재차 확인하고 또 재차 확인하고 이렇게 조금씩 조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는 사람에게 묻고 또 고넬료에게 직접 묻고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그 환상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상의 의미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인가라는 그 기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그 말씀에 성령의 시시에 순종하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28절에 오면 유대인의 전통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이 율법에 맞지 않다라는 그들이 정한 율법, 그들이 정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문화,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지금까지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이법인 줄 너희가 알거냐라고 2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 고넬료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아주 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나중에 간증하듯이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를 당부하는, 유언하는 그런 멋진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가 올 때에 친지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다가 이렇게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극진히 황대합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겸손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었고 마치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복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